38절에서 45절까지. 구약 성경 64페이지입니다. 창세기 41장 38절에서 45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바로와 그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치리하라. 내 백성이 다 내 명을 복종하리니 나는 너보다 높음이 보좌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로 애굽 땅의 온 땅을 총리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수레에 그를 태우며 무리가 그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로 애굽 전국에 총리하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보낫 바네아라 하고, 또 온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나스를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아멘. 요셉이 다른 사람하고 차이나는 점이 무엇인가 이렇게 단도적으로 물으신다면, 그것은 오직 하나, 요셉에게는 지혜가 있었고 다른 사람에게는 이제 지혜라는 게 없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혜라는 것은 이 세상의 앞에 있는 일을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때 어떤 핵심으로 뭐를 중심으로 해서 일을 하시는가를 요셉은 알았고 다른 사람은 몰랐습니다. 그럼 요셉은 이 바로 요셉 자기가 속해 있는 이 나라에서 하나님은 어떤 식으로 일을 하시는가요? 그것은 요셉에게 이전에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계시를 준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담아 준 적이 있습니다. 그 뜻이 성취되는 쪽으로 모든 변화가 힘올린다 이 말이죠. 여러분 보텍스, 소용돌이 있죠. 소용돌이. 소용돌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의 지점에 다른 물살이 빨려 들어가는 것을 소용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요셉과 다른 사람의 차이점은 뭐냐? 모든 대화하는 모든 일이 요셉을 중심으로 뺑뺑 돌면서 요셉에게 집중되더라. 요셉이 하는 일에 집중되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시더라. 그겁니다. 그러면 요셉은 지 뭐 잘났느냐? 요셉이 잘났다는 것이 아니고 요셉에게 특별히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었기 때문에 그 요셉에게 떨어졌던 그 뜻 중심으로 매사가 돌아가도록 되어 있더라 이 말이죠. 그런 점에서 요셉은 우주의 온플러스, 우주의 중심이고 배꼽이고 중앙이고 다른 사람은 언저리, 곁절이잖아. 그건 하나의 뺑뺑이 도는 것에 붙게 지나지 않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 이러한 이야기, 방금 제가 한 이야기 한 자체를 만약에 웃기네 하고 만약에 다 이걸 거부했다고 봅시다. 거부했다고 본다면 그럼 세상 사람들은 어떤 식으로 살아갑니까? 지금 학교에서 보는 과학 교육에 의하면요, 이 우주에는 주인공이 없, 주인이 없어요. 주인이. 옛날에는 옛날 중세 때나 옛날 동양 사사에 보면 주인이 있었습니다. 동양에서는 음양이, 태극이 중앙이고 태극에서 음양이 갈라져서 그게 사방이 되고 사극이 돼가지고 모든 움직인다, 성도친다, 팔계가 돼가지고 움직인다. 그것을 이렇게 일본 유형에 정리된 것을 가지고 주역이라 해가지고 짝대가지고 점을 쳐가지고 점 깨보고 어떤 거북이 거보고 제가 주역을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도 그 초정 비결 거기서 나온 것이고 그 연초에 되면 자 뭐 재민대 개사하면서 다만 제가 병자대 해 사업 땡겨가지고 하나씩 보고 이래 하는데 그 이렇게 한다는 게 뭐냐 하면은 자기의 운세, 오늘의 운세, 한 해의 운세를 본다는 것은 일단은 그러한 태도 자체가 세상은 내 중심이 아니고 중심은 따로 있는데 내가 그 중심에 입맛을 맞춰줘야 내한테 불상사가 적게 주어진다. 그런 의식은 있다 이 말이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의 재미로 보는 거거든요. 재미예요. 옛날 서양에서는 뭐냐 하면 모든 것이 신이 있었고 플라톤이나 이런 데 있어요. 옛날 그 저 기독교 들어오기 전에 그 있었어요. 신이 있었고 그 신에 의해서 신의 지혜를 많이 받은 사람과 적게 받은 사람이 서열화, 질서 차이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왕은 신이 있고 신은 뭐냐? 지혜 그 자체고 아주 총명 총기 그 자체인데 지혜 그 자체인데 그 지혜를 다른 사람보다 유독 많이 받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왕이며 제사장이며 그보다 조금 적게 받은 사람이 높은 고위 관직이며 그보다 좀 적게 받은 사람은 하위 관직이며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저 짐승만도 못한 인간 아니냐 하고 이렇게 참 이제 첨시해도 괜찮을 정도로 하늘의 그 총기와 윤리와 도덕의 지혜를 적게 받은 쪽이 뭐냐 하면은 백정, 농사꾼, 장사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 어부들, 철공서 일하는 사람들, 그친 광부들, 이런 쪽 아니냐죠. 그러니까 그것을 교회 안 통해서 그걸 설교를 하고 전부 다 하나의 정신사상, 이데올로기나 정신사상을 이렇게 지배체제로 이렇게 묶어 나와버리니까, 농사꾼이 만약에 하급관리가 농사꾼을 괴롭힌다. 괴롭히면, 사람 가운데는 뭐냐면, 이렇게 괴롭힘을 당해도 내가 인내하고 참는 것이, 이거는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 자비로운 하나님의 순리에 맞다. 그래, 순복해야지. 이렇게 해버리면, 거기에 무슨 데모가 일어날 것이며, 예? 거기 뭐 파업이 일어날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마르크스라는 사람이 그 과학을 이야기하면서 종교라는 것은 일종의 마약이고 아편인데, 가난한 자, 억눌린 자로 하여금 하나씩 던져주는 이거는 마약이라는 거죠. 이거 묻고 네 마음에 달려라. 이 말이 마음에 달려라. 아무 소리 하지 말고. 그래서 그 사람 말하기를 이 사회의 재물과 이 부연, 실제로 그 부를 생산하는데 참여한 자들의 몫이 어야 하지. 어떻게 비드민은 신화 잃고, 엉망이나 틀어놓고, 꽃파나 치고, 놀러 댕기는 놈들이, 예? 그걸 어떻게, 그걸 상호사회라 해가, 그걸 독점해가 차지하고, 응? 그래가지고, 사람이 그 사람들이 일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원래 그 하루에 10만 원 줄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 만 명 빚으로 5천 원 묶고 떨어져라 해가 전부 보고 나머지 9만 5천 원 지 싸이 닦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예? 자기 사치나 하니까 이놈 세상이 이래가지고 되나 이 말이죠. 그러니까 노동에 직접 생산에 참여한 자들을 주인을 만들어야 하는 그런 사회가 이 인류의 이상적인 사회다 하고 기치를 들고 나온 것이 사회주의잖아요. 우리나라 일제시대 그런 게 있었고. 그런데, 사회주의든 자본주의든 간에, 사람들이 하는 것은, 일단, 그 말은 결국 뭐 뜻이냐 하면은, 이 세상에 신이라든지, 어떤 뭐, 동양에서 말하는 그런 어떤 태극이라든지, 어떤 중심되는 주인은, 이미 과학적으로 따져봐도 이미 없다는 거죠. 자연은 진화에서 스스로 생성되고, 스스로 창발되어 나가는 기지, 누가 알겠으면 쭈그리고 해야 되는 건 아니니까 결국 우리 하기 나름이라는 거죠. 모든 것이. 그게 이 말은 주인이 없다는 겁니다. 주인이 없으니까 일단 주인이 없다는 점에서 기분은 썩 좋습니다만은 주인이 없다는 것 때문에 중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중심이. 내가 무엇을 믿고 무엇을 의지하여 살아야 될 것인가 중심되는 게 없어요. 중심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사랑은 중심되는 걸 찾기 위해서 소위 패밀리 가족이라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스승이나 설되면 그 서울에 하루에 열 미세한서 차를 타면서도 고속도로 병가에 오줌까지 녹아가면서 거기 김밥 사들고 그 기승행렬에 참여해서 섞여서 내려오는 이유가 뭡니까? 자기는 그동안 중앙에서 떨어져 있으니까 허전했다, 허전하다, 이 말입니다. 허전하니까, 1년에 명절 때만이라도, 다시 내 중심을 찾아가서, 내 족보를 찾아서, 내 뿔을 찾아서, 내 핏줄을 찾아서, 그래! 나 때려 죽어도 이시 집안이야. 그래, 이것이 나의 닻처럼, 나처럼 하나의 내 중심이야. 막 새가 다시 자기 고향 귀소로 귀소 보내려 하죠. 다시 돌아오는 것처럼 중앙을 타서 다시 돌아올라간다 이 말이야. 직장생활 하는 사람이 직장에서 그렇게 시달리고 직장생활 하면서 그렇게 구박을 많이 받고 서로 많이 받아가면서도 예? 나쁜 일까지 지시받고 그까지 억지로 양심에 걸쓸 일도 억지로 하면서도 그 직장을 못 벗어난 이유는 그 직장이 자기의 중앙이고 중심이에요. 그거 없이는 나 지금 죽으니까. 이번에 그 대구 지하철에 문제점이 뭐냐면 대구 지하철 공사라는 그 조직체가 거기 집단 이기주의로 자기 직원들끼리 하나의 고향처럼 너무나 조직이 단단해가지고 그 국민 시민에 대한 봉사라든지 이런 것은 그 뒷전이고 내 중심 내 위상 내 목숨을 건질 이 중심지를 어떤 일 따위 피해를 줘서는 안 된다. 그게 우선되기 때문에 남들은 전부 다 희생자로 만든 거예요. 이건 내 주장이고 내 돈벌이 하는 데고 이거 아니면 내 목숨 떨어지니까 나는 뭐 어쨌든 간에 이 내가 산 조직만큼은 사서야 된다. 이것이 자기 따나 중앙이잖아요. 중심이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그 중심에서 쫓겨나면 또 따로 지 중심을 만들면 저쪽을 더 적으로 간주해가지고 또 대판 싸우고. 그러니까 이 우주에 주인이 없다는 이걸로 말미암아 사람은 그때부터 방황이 시작했어요. 방황이 시작한 게 계속해서 중심 다지기, 중심 찾기, 괜찮은 중심, 안전한 중심, 편안한 중심, 그 커지는 중심, 점점 나아지는 중심, 그 중앙을 찾는 게 중앙을. 근데 요셉의 경우에 보면 그건 각자 각자의 소용돌이지만 요셉의 경우에 보니까 전체적인 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내가 든지 하나님의 계시에 있다는 것을 요셉이 알았기 때문에 요셉은 비록 비천한 몸으로서 저 말단 감옥소에서 죄수를 있었지만 요셉은 좀 더 당황하거나 주저하거나 또 권력에 고개 숙이거나 그런 짓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걸 가지고 뭐냐 하면 지혜가 있다. 지혜가. 그 지혜의 결과로 말미암아 오늘 본문 42절에서 43절, 44절에 보니까 그 최고의 그 당시 권력자가 반지를 끼워주지요. 화려한 옷을, 최고의 옷을 입히지요. 금사슬을 목에다 걸어주지요. 그리고 자기가 타던 수레에다가 자기를 태워가지고 시하게 만들지요. 가장 영광스러운 최고의 영광은 총동원해서 요셉을 부추겨주잖아요. 이게 뭐냐? 장례를 내다봤던 지지가 있다는 그 결과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대본을 보면서 여러분 부럽지 않습니까? 이런 생각 들 거예요. 하나님, 요셉에게는 하나님의 계시를 주셔가지고 결국 요셉 비록 고생은 했지만 끝이 이렇게 괜찮게 잘 됐잖아요. 그런데 저도 우리들도 교회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뜻과 지혜를 안다고 하나님의 계시를 알았다고 했는데 와 우리는 누가 와서 내한테 반지 안 껴주고 최고 자리에 안 얹혀주고 예, 이게 고급 최고급 승용차를 안 타게 해주고 이래가 내가 교회 다니면 보람이 나겠습니까? 이거 힘이 나겠습니까? 좀 도와주소 하나님. 요새만큼 된다 하는 건 욕심이면 모르겠습니다만 역사의 반의 반만큼이라도 이게 막대기라도 좀 이렇게 빌어가지고 교회 다니는 어떤 힘이라도 좀 나게 좀 해주소. 누구는 무식분이 먹고 누구는 인상분이 먹십니까? 어때 같은 하나님 있는데 왜 이렇게 다릅니까? 요셉은 혼자 잘났다 그래. 이런 불평이 나올 수 있는데 예, 그 점에 대해서 제가 빌립보서 3장 20절 가지고 제가 해답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3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 이로써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예?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이 말이죠. 지금 요셉의 시민권은 뭐냐면 바로 시민 됐어요. 바로의 국무총리예요. 그러나 우리는 격이 높아요. 바로한 국가에 속하는 그러한 국무총리가 아니라 하늘의 시민을 가졌는데 바로 입은 괜찮은 옷 화려한 옷,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죠. 옷 입어봐야, 옷 벗어보면, 그, 목욕탕 가보면, 그, 때만은 육체는 그대로 아닙니까? 이, 우리에게 받은 시민권의 효과가 어느 정도냐 하면, 우리의 몸체 자체가 변하는데, 어떻게 변하느냐 하면, 예수님의 부활체가 모델케이스가 돼가지고,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우리도 그렇게 변화된다는 거죠. 뭐가 있으면, 현재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말씀만 있는 자에게, 말씀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러니까 우리가 요새 뭐, 술에 탔다, 뭐 탔다 하지만, 술에 타보세요. 술에 타봐야, 지가 그랜드도 아닌 게, 뭐, 그 뭐, 재밌게 포장도도 아닌데, 포장돼봐야, 그 뭐, 써야겠어요. 옷, 그 옷 해봐야, 요새 제일 모직, 예, 잘 나온 건 뭐 합니다. 그러나 그 이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지혜만 있으면, 요셉은, 요셉이 오히려 우리를 부러워할 정도로, 아, 영광스러운 몸 자체가 천사같이 달라지니까, 천사같이 된다 하니까, 달라집니다. 그러면 목사님, 그 지혜가 무슨 지혜입니까? 그 지혜가 뭐냐 하면은, 고린도서 3장에 보면 나옵니다. 그 지혜가 뭐냐 하면, 고린도서 3장 20절에 보면,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하신다 하십니다. 그런 점,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의 것입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개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 다 장래 것이나 다 너희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지혜. 그런 거 너무 좋아하지 말아요. 부러워하지 말아요. 네가 알고 있는 지혜는 이거는 세상이 따라오지도 못할 지혜라는 겁니다. 모든 것이 너희 것이 된다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것이 됩니다. 이런 지혜는 바로 고린도서 1장에 보면 나오죠. 1장 21절에 보면 유명한 나오잖아. 1장 20절에 보면 20절에 맞네요. 또 20절에 보면 저에 있는 선비가 어디 있느냐,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이 세상의 변사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뇨. 하나님의 지혜 있어서는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하는 것으로 믿는 자에게 구원하셔서 기뻐하셨도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기적을 구하는 거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아라.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이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들은 그렇기는 것이요. 이방인께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십자가를 아는 것. 이것이 요셉이 받은 꿈의 계시보다 더 월등한 지혜다. 이 말입니다. 십자가를 아는 것. 십자가만 제대로 알면 이것은 우리가 그렇게 부른 요셉 이상으로 새 하늘나라 모든 것이 우리의 소유가 되고 기업이 된다는 겁니다. 목사님,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러냐 하면은, 요셉의 지혜는 바로 왕의, 야, 바로의 애국 역사를 움직이는 그 중심적이지만, 우리가 아는 십자가는 온 미래, 뭐, 과거, 미래, 현재, 전부의 모든 인류의 역사를 휘젓고 있는 소용돌이, 보태석하죠. 소용돌이의 중앙에 있는 지혜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말하기 자신있게 이야기했어요. 세상 지혜는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빌립보서의 1장 그런 말씀이었어요. 내가 세상 지혜를 배설무역이다. 나는 그리스도만 아는 이것이 고상하겠어. 그리스도를 아는 이것을 하는 것은 남은 것은 전부 다 좋아서 배설무역인데 사실 배설무역이라는 표현이 그렇지. 사실은 똥오지입니다. 나는 세상의 모든 것을 똥오지으로 같이 여기는 것은 내가 갖고 있던 이 그리스도의 지혜가 그리스도를 아는 이 지식이 최고이기 때문에 저런 것들은 하잘 것 없는 것들이란 말이죠. 왜 최고냐 하면은 모든 인류의 역사의 중앙에서 하나님은 십자가 중심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있어서, 오늘 본문에 하도록 하죠. 본문에 있어서 요셉의 지혜는, 그 요셉이 있던 지혜의 적용이 구체적으로 뭐였던가, 지난 시간에 했지만, 요셉이 받은 꿈은 이렇습니다. 혹독한, 아니, 아주 대단한 풍년이 와요, 찾아와요. 풍년일세, 풍년일세, 사람들 다 좋아라 했지요. 7년 동안 엄청나게 곡물이 증가하는 풍년이 찾아옵니다. 그러다가 곧 7년이 끝나고 나자마자 언제 풍년 있냐? 우리 언제 풍년 한 적이 있었나? 아니, 곡식이 이삭을 다 내? 할 정도로 엄청난 흉년이 7년 동안 와가지고 그것이 그냥 온 게 아니고 앞에 있는 풍년을 다 잡아먹는, 앞에 있는 풍년을 완전히 전혀 완전히 섬을 지키는 엄청난 흉이 찾아오는 그런 꿈을 지혜로 받았습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요. 이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눈에 보는 영광이 좋아가지고 그것이 원래 세상은 풍년돼야 마땅하고 세상은 원래 우리 살기 저기에 적당해야 돼 라는 그런 교만함으로 그 풍년이 이 지당한 것인 줄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참 세상이 그리울 정도로 혹독한 저주와 그 징벌을 당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요셉은 어떻게 되느냐? 요셉은 반대예요. 그 반대라는 것이 어디에 나오냐 하면은 바로 51절에 나옵니다. 51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셉에게 두 아들을 낳되 50절에 보면 요셉에게 두 아들을 낳되 온 곧 온 제사장 보디베레의 딸 아스나시 그에게 낳으니라. 요셉이 그 장자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로 나의 모든 권한과 나의 아비의 모든 집을 잊어버리게 하였다 하며요. 차자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로 나의 수고한 땅에서 창성케 하였다 하며였더라. 이랬어요. 요셉이 음대로 애굽의 노예로 팔리고 감옥에서 고생하면서 결과적으로 꿈에 의해서 생산된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하나는 므낫세고 하나는 에브라임입니다. 그런데 이 므낫세과 에브라임이 출현하게 되는 그 밑바탕에는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께서 그 받은 예언대로 혹독한 고난과 시련을 주신 거예요. 요셉의 그 아픔을 그대로 담아내는 그 아픔을 그대로 담아낼 수밖에 없는 자식 첫째 아들 그 고난의 결과로 결실로 말하냐마 요셉에게 주어진 창성한 엄청난 축복의 결실 그것을 그대로 담아내는 에브라임 이 두 아들이 요셉의 계시의 작품이고 계시받은 계시에서 나타난 거라면 세상 사람들은 풍년 가운데 흉년이지만 요셉은 거꾸로 고난 가운데 나중에는 축복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흉년이 오든 풍년이 되든 요셉한테는 그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오히려 영광된 소망과 미래가 확보된 겁니다. 서울의 그 박기삼 사장님이, 대장가 출판사 사장님이 책에 제목이 있어요. 거꾸로 사는 삶이라는 책이에요. 신앙인은 거꾸로 사는 삶이에요. 거꾸로. 거꾸로 산다 하면서 뭐 뒤집어서 산다는 말이 아니고 방향이. 세상 사람들은 풍년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다가 결국 흉년으로 끝나지만 절망으로 끝나는 그런 인생을 가고 있지만 우리 신자는 미래에 다가올 영광을 바라보면서 지금은 시련과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살아가니까 이게 바로 거꾸로 사는 삶이 아니냐 말이죠. 세상을 거꾸로 뒤집어 보는 모습이 아니냐 말이죠. 잘됐다 할 때 세상 사람은 그게 잘된 걸 보이지만 신자는 그게 잘된 게 아니고 그런 가운데서 계시 하나의 맛을 볼 줄 아는 이 고난에 감내할 수 있는 이 마음 자세를 갖추는 게 잘된 기라 라고 거꾸로 보는 그 시각, 관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요셉에게 내린 그 계시의 여파였습니다. 세상을 전부를 보는 거하고 세상을 부분을 보는 거하고 이렇게 큰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다 봅니까? 우리 망이 있습니까? 우리가 뭐 투시를 합니까? 우리가 뭐 선지자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다 봅니까? 세상을 다 보는 방법이 하나요? 방법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게 방법이 뭐냐 하면은 성경에 보니까 천국이 있다고 나와 있네요. 천국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지옥이 묘사되어 있네요. 지옥 있습니다. 다 본 겁니다. 미리 다 챙기세요. 미리 다 챙기면 되는 겁니다. 부자와 나사로 비유처럼 예, 자기의 복만 바라보지 마시고 비록 그 앞집이 초라하게 거지꼴로 해서 결국 거지꼴로 망했던 그 거지다가 아브라함 품에서 천국에서 누린다는 이걸 볼 때 과연 누가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누가 세상을 중심을 아는 겁니까? 신자는 거꾸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 거꾸로 사는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주셨는데 우리는 그 지혜를 지혜롭고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주신 이 세상 중심을 십자가라는 지혜를 통해서 고난 가운데 부활이 있다는 것을 믿고 세상의 부귀 영화보다 못지않은 그보다 더 월등한 세상이 우리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는 것, 그 모습을 늘 그리워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옵나이다. 아멘.